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24일 일요일 함에게 내려진 저주 창세기 9장 18에서 27절을 읽어보라. 이 이상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포도원에서의 노아의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두 이야기 속에는 과일을 먹는 것, 벌거벗게 되는 것, 가리는 것, 저주, 그리고 축복과 같은 공통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노아는 자신의 조상 아담과 마찬가지로 실패의 역사를 이어갔다. 과일이 발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아니었다.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자제력을 상실하여 벌거벗게 되었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라는 사실은 금지된 나무를 바라본 하와를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단순히 실수로 슬쩍 쳐다본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대신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다. 반면 함과 달리 즉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한 그의 형제들의 반응은 함의 행동을 분명히 책망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게 된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그로 인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본문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향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예언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국한된 것이다. 성경의 기자는 가나안 민족의 타락한 관습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축복의 약속 또한 포함한다. 셈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셈의 장막에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적 암시이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함과 가나안의 후손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묵상. 홍수 사건의 영웅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적용.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대를 넘어지게 하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함의 범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옴.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악이 심판을 불러왔다. 그 반면에 샘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렇게 함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장래를 약속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117. 지금 이 순간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의 우둔함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때는 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때는 언제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9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9절 또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뇌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곡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할 때는 언제일까라는 이 제목을 갖고 이 두 번에 걸쳐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처음 살펴본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자 하는 결심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 확정될 때 그 선택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회인 예배를 멸시하고자 하는 결심이 확정될 때 그 선택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린 스스로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속에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면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지속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고자 하는 결심이 확정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심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예배를 통하여 보게 되고 그분의 창조주의 사랑을 내가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는 결심이 확정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는 결심이 확정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여기 본문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잘못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간구해줄 존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랑의 공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례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강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강제로 바꾸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호소는 하실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그것을 바꾸실 수는 없으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죄라는 게 무엇이죠? 보통은 이 죄를 이 한자인 죄를 갖고 설명합니다. 이 죄, 죄자인 한자를 파자하면 네 가지가 아니다란 뜻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네 가지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불법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불선이 죄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불신이 죄입니다. 이것이 한자 속에 있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용서가 됩니다.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이미 구원자가 되기를 결심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사람이 그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각오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말씀의 시제를 살펴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보다 선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실 것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창조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유의지만이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창조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력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만든 존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한 선택을 하여 창조 전의 상태인 무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의 선택의 결과를 그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히 없어지는 죽음을 대신 지겠다는 그러한 각오 속에서 즉 창조주가 되겠다는 각오 속에서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예전에 번역된 그 성경에 의하면 창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미 용서하시고 그 용서가 그냥 말로서만의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의 근거인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셨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가 죄지만 그런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용서가 됩니다. 불의의 죄가 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불의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불의가 나오지요.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이 불의가 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있지만 이 불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한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불의한 죄악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용서하셨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하여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모든 불의는 해방이 됩니다. 그 죄가 용서됩니다. 모든 불법이 죄입니다. 모든 불법이 죄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법 속에서 죄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미 불법을 창조 전에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불법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요한일서의 정의에도 보면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법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가서고 불법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그 불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모든 불법의 행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불법이 용서된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다가서며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용서를 내가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적용이 돼서 불법적인 모든 행위도 용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불선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불선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불선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고 불선의 일이 된다면 그 이미 용서하신 용서를 통해서 그걸 기초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하신 그 용서 그대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불선이 죄임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4절입니다. 시편 36편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불선한 길에 서고 이런 표현이 있죠.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그래서 불선이 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선함으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이사야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말합니다.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여기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부르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불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을 불러서 용서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불선이 죄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불선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불선 속에 빠지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이미 용서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면 불선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이 죄를 나타내는 마지막 한 가지, 이 불신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불신이 죄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불신이 용서되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도 않고 이미 용서하신 그러한 죄들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을 때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대로 인정하기 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열망하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확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바꾸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는 결심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이고 내가 지금 생명 속에 있는 이유이고 그리고 부활의 근거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거이십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린 창조되기 전의 상태인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뇌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하여 벌로서 선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왜냐하면 그 속에서 뇌가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의 근본이 흙,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티끌입니다. 먼지. 먼지는 어떤 형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없음에 대한, 무에 대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없었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셨고 생명을 지속적으로 부어 넣으심으로 그 존재를 이어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창조되기 전의 상태인 먼지, 흙, 그리고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바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디아서 16절입니다. 오바디아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디아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본래 없던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창조되기 전의 상태인 본래 없던 곳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지금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실상은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처럼을 가졌지만 살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됩니다.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입니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밟혀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그저 형태만 있을 뿐 실상이 없는 그런 것이 이 그림자인 것처럼 사람의 그날 모든 날들은 그림자고 사람 자체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리면 우리의 본질대로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본질은 허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본질은 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때를 따라 공급받고 생명의 연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만드셨고 때를 따라 작동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선택을 강제로 바꾸지 못하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강제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매우 강력히 호소하시지만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때가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린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자 하는 결심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확정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회인 예배를 멸시하고자 하는 결심이 확정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는 결심이 확정될 때입니다. 그 결심이 확정되어 더 이상의 변동이 없음이 하나님의 예지의 눈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호소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에 초청하시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하던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죽은 당일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라는 말 앞에 구두점을 찍어 강도가 그 당일에 낙원에 갈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러한 해석이 초기교회 시대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이나 또 초기 교부들의 인용문들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어 사본들에 있는 특정한 구두점 등을 보면 초기 시대에도 다른 독법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 바로 다음에 쉼표를 찍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이라고 해도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고 헬라어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진술을 시작하거나 끝맺음 할 때 오늘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진술이나 또 이미 말한 진술의 중요성과 엄숙성을 강조하는 의도를 지닌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즉 오늘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앞에서 한 말이나 또 이어서 할 말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관용적 표현이 성경에도 비교적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신명기에 그런 표현들이 4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오늘날.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오늘 가르치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날. 이 말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오늘날. 이것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한 점입니다. 또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오늘날. 이 말은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한다. 다음에 있는 증거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표현뿐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오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한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통해서 누가는 이러한 세머적 또는 히브리적 표현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읽는 방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 역본들과 교부들의 인용문들에서도 이런 예를 많이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본 대로 구약과 신약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진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낙원에서 상급을 받을 시기와 관련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하늘,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은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따르면 그때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사건은 영광스러운 죄회, 다시 만남의 순간이 될 것인데 그때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이고 온전한 개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불멸의 선물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한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아서 거기서 주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죽은 후에 의인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함께 죽음의 세계인 낙원이라는 곳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대로 당일에 죽어서 그들이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그건 이상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당일에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무덤에 묻혀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무덤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지라 우리가 다 이대 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무덤에 있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 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있다가 그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았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읽어보면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분의 몸만 무덤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활한 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 마리아에게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갔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 관점에 비춰볼 때 예수께서 자신과 회개한 강도가 죽은 당일에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단정짓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심표를 today, 오늘 앞에 찍는다면 신실한 죽은다가 영원한 상급을 받을 시기에 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이 본문을 사실상 조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은 재림 때, 그때 낙원에 갈 것인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했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쉼표를 오늘 뒤에 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한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없고 또 뒤따라 나올 진술의 의미를 강조하는 세머적 관용적 표현에 비춰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너에게 말하는데 미래 언젠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가 돼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혀 새롭지도 않고 또 부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광범위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영원불멸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 안에 팽배하게 된 후에도 기독교 초기 교회의 중요한 문건들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콤마 찍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라는 독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도는 예수님께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 자신을 굴복한 사실 외에는 그의 요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가 그런 주제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의 개념은 초보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예수께서는 사후에 즉시 하늘에서 의식 있는 상태로 그와 함께 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진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구주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음에 오늘이라는 말을 두어 엄숙한 약속을 하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미래적인 위로와 소망을 확실한 약속을 주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낙원에 있을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미구의 언젠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모세 율법은 예수의 은혜로 대체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은혜와 진리로 대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전달됐고 그리스도는 은혜를 전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일까요? 율법과 은혜의 문제,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 방법의 상당한 부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문제는 매우 포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 삶이 성장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셨는데 율법의 계명들을 과연 계속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아름다운 찬송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1년인 1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영원한 선재성, 또 그분의 창조의 능력, 또 빛으로 충만한 삶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2연인 1장 6절로 8절은 그분과 침례자 요한을 대조시키면서 1년과 아주 재미있는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항상 요한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3년인 1장 9절로 13절은 예수께 보인 사람들의 반응, 다시 말해서 그분을 영접하거나 또 거절한 것을 묘사하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4연 곧 마지막 연인 1장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성육하심,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말씀과 이 성육하심의 계시에 대한 그것을 믿는 자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논의하려는 본문인 17절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요. 모세는 율법의 중개자라고 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관계를 재차 확인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이 서론들은 요한과 그리스도, 또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더 탁월한 분으로 높이고 그분을 통해 구원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이를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문맥인 것입니다. 자, 이런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말한 이런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서 또 그 다음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문맥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